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의 자세와 각오를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활동 상황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침을 주신 후 오히려 예수기도의 활약상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 1절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고하는 이 11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의심으로 시작해서 배척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다음 12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히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기도는 분명히 세상 죄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라면 비상처럼 싫어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을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봐왔습니다. 8장 34절에서는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고 귀신 군대 집혔던 사람을 낫게 한 그 사건 때문에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실 것을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9장 34절에서는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신 사실에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배척했던 그런 사실 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주님을 반대하는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의 연결은 19절까지 한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기도를 메시아로 증거하던 세례 요한의 질문과 2절에서 3절의 내용이죠. 여기에 답변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증거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예수기도의 증거에 대한 부분을 7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상고하게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영적인 가치에 묻은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도시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 대한 초청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독특한 표현들을 읽게 되는데 대개 이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라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6절에 그랬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는 11절의 말씀이라든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그런 특별한 내용들을 중심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요한의 의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6절까지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같이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때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인 3장 11절에서 17절의 내용에서 요한이 예수께 대해 증거하는 선언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바람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그런 사건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요한이 예수기도의 메시아인지의 사실을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본문 내용에 병행되는 또 다른 말씀인 누가복음 7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같은 내용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이 든 것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리고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과부의 죽은 외아들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 것을 멈춰 세우시고 이 청년을 살리신 사건을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전하게 되고 그때의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데서 더욱 특이합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면 할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헤롯에게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데리고 사는 것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금 뒤에 가서 14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상시 세례 요한 같지 못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일론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는 앞에서 3장 7절에서 이미 강하게 책망하던 용기는 어디다가 두고 이런 유약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의심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같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물론 마가복음 10장 31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경계와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사도의 경계의 교훈과 더불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일지라도 누구든지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각박한 현실을 계산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계의 교훈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인생의 말년에 실패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음을 읽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말 도구 뒤에 가서 숨었던 겸손한 사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바울사도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을 동역하던 그런 귀중한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의 고지로 잉태되고 탄생한 사람으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독특한 건 뭐냐 하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광야까지의 위대한 사역은 지금 온데간데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요한이 본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수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기도를 했을 것이고 요한을 낳기까지는 그 아버지 사가랴조차도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했던 그런 사실들로 볼 때 아주 많은 이적과 더불어 탄생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경성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경계로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귀중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끊임없이 믿음을 훈련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적인 증거를 우리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4절에 예수께서는 답을 입으로 말씀하시는 대신에 사실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입으로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과 내 삶의 변화를 전하는 것만큼 호소력이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는 역사의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예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메시아의 능력을 이어받은 복음의 일꾼들 역시 어디서든지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을 보십시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바울사도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능력이 있어야 진리가 진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요 세상을 의로 정복하는 힘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16장 2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죄의 썩은 냄새를 이기고 생명의 향기를 뿌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항상 우리를 기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기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이 아닌 사실로서 증거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진리에 산다면 역시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 함께 전하는 복음은 호소력 있게 듣는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인데요. 예언된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역사들입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이고요. 주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의 말씀들은 메시아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고 누가도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런 기록을 읽습니다. 죄로 인해 불구된 사람들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들이고 이 예언은 예수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었지만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언을 듣고 읽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즉 정치적인 승리자로 임할 메시아만을 상상하는 바람에 사실적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잃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래도 요한은 자기가 바른 증거를 헤롯에게 증거했고 그러므로 갇혔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능력으로 임하심으로써 자기조차도 감옥에서 끌어내 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6절인데요. 거치는 반석이 되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실족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메시아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모퉁이 돌로 거치는 반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친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사도는 자기의 동족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로마서 9장 33절에 그렇게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동족에 대한 탄식을 하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 사도 역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넘어짐의 이유가 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잘못된 시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요즘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려 700만 부가 팔릴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다빈치 코드는 살펴보는 대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빈치 코드를 읽는다면 별로 신앙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들을 보편적인 인간과 같이 비유를 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내로 둔 그리고 자식을 낳는 그런 이상한 예수로 꾸미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출처를 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신앙의 사람들조차 넘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고 또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에게 구원의 견고한 반석이심을 확신한다면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에서 15절의 내용인데 좀 길죠.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는 들은 것을 전할 필요가 없다. 본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뭐 증거한다고 해도 되겠죠. 이 요한에 대한 증거 속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귀중한 역시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7절에서 9절인데 사람들이 왜 광야에 요한을 찾아갔는가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배하러 오는 우리 각자들에게 적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독특한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빼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게 첫째 질문이죠. 두 번째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세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나간 목표를 분명히 묻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또 답변을 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선자를 보러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다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질문에 답변 비슷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요한에게 나갔던 그들의 경험을 회고해 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것은 갈대를 보기 위한 감상적인 그런 낭만이나 또는 포화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갔기 때문에 그 옷을 구경하거나 책망이 즐거워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의 암흑기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후의 선자를 보고자 해서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같은 예수님의 지적하신 이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는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갈대냐 했을 때 이 말씀은 아마 세례 요한의 믿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담대했던 믿음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뭐 이런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감성적이고 좋고 아름다운 낭만은 사실 세상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도 예배가 아니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쾌락과 안락과 낭만적인 건 말이죠. 다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바른 천국의 사람으로 확신하면서 거듭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고난을 기념하는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을 찾는 목적도 바르게 되어야 책망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신앙의 목적이 바로 설정될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상반절인데 부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요한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약의 메시아 예언의 선봉자였던 이사야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40장 3, 4절에서 선포를 했고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선지자도 어두움의 마지막 빛을 던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최후의 또는 최고의 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율법과 선자는 요한일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같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위 올림픽 행사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 성화봉송대에 불을 밝히는 그런 성화봉송자들과 세례 요한이 최후의 주자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성화 자체를 신봉하지도 않고 저는 아마 성화를 들고 뛰라고 해도 안 뛸 겁니다. 왜요? 그건 그리스 신전에서 그리스 사제들이 어떤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절대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훌륭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성화 봉송주자로 선택되지만 사실 가장 큰 영광스러운 역할은 마지막 성화 점화를 하는 그 사람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재화된 성화는 이 세계 각국을 돌아서 마지막으로 그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 스타디움에 성화를 밝힐 거기다가 밝히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들고 뜁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아무개가 성화를 들었다. 뭐 대단하죠. 그러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마지막 주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성화대에다가 그 토치를 갖다가 불을 대는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역사, 예수님을 밝히는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세례 요한을 최후 주자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화를 불에 붙이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은 그 활활 밝게 타오르는 빛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최후의 선자보다도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낫다. 그런 비유를 역시 거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목에서 세 번째로는 가장 큰 율법보다 큰 가장 작은 복음의 위대성을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13절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있었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하겠지만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화살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져 있고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이정표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정표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속의 많은 일꾼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교만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택했다. 나만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즉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적은 성도일지라도 구약의 어떤 선자보다도 크다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런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수많은 별같은 부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증거하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귀중한 천국의 교훈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12절의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조금은 살벌하게 들리는 이 말씀은 구약의 약속에서는 더욱 불가능한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완료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민족 안에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만 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기꺼이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감당하게 했던 원리는 이제 완성된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둠의 세력 그리고 저주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것을 취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성경의 도처에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침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영원부터 예정하시고 수천 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 시대에 태어나고 믿게 된 감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 속에 태어났다면 저는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기도를 이렇게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이 완성된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천국에 침노하는 자들로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오늘도 누군가의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투의 최종의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약속을 들을 수 없는 귀는 참으로 가련한 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허락한 천국의 귀중한 백성, 영화로운 나라를 약속받은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에 침투하는 복된 백성들로 사심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된 최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